VOA 세계 뉴스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대한 공세를 경고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제 화상연설을 통해 러시아군이 우리나라 동부 지역에 대한 공세 작전을 준비 중이라며 가까운 장래에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들은 문자 그대로 돈바스를 끝내고 파괴하길 원한다며 한때 영광을 가져왔던 이 산업지대의 모든 것을 파괴하길 원하고 있고 도네츠크와 루안스크 지역의 다른 모든 도시와 지역사회를 말살시키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하르키우시에서는 이날 러시아군의 폭격으로 주민 5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다며 지난 4일 동안 이 도시에서 18명이 사망하고 106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는 의도적인 테러라며 평범한 주민과 이웃, 시민들을 겨냥해 박격포와 야포를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그곳에서 고문 장소가 만들어지고 있고 현지 당국 관계자를 뿐 아니라 지역사회에 알려진 이사라면 그 누구라도 납치하고 있다며 교사들을 협박하고 연금에 쓰이는 돈을 갈취하고 있으며 인도주의적 지원은 차단되고 도난당하고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은 굶주림을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루안스크 지역 고위 당국자가 오늘 현지 주민들에게 피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세르이 하이다이 루안스크 주지사는 이날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더 이상 안전지대는 없다며 우리는 아직 여러분을 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군과 공식적인 피난 경로에 대한 합의가 없었지만 이날 포파스나 루비즈네, 히르키스케, 세베로도네츠크, 리시칸스키에서 소개 활동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이다이 주지사는 상황이 어떻든 소개 작업을 개시할 것이라면서도 루비즈네와 포파스나 히르스키의 경우 이미 떠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루원스키 지역에 더 이상 안전지대는 남아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이다이 주지사는 우리는 아직 여러분을 구할 수 있다며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길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서부 도시 리비우의 안드리 사도비 시장은 오늘 5대의 미사일이 도시를 타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도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피해 상황과 관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현재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리비우 지역 군사 당국은 어제 우크라이나군의 대항공기 체계가 러시아군의 순항미사일을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이웃나라인 벨라루스 내 바람노비치 공항에서 출격한 러시아군 항공기가 해당 미사일을 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지난 10일 기록적인 수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 사례가 발생한 가운데 정저우 공항경제지구가 전날부터 봉쇄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정저우 공항경제지구는 중국의 제조업 중심지로 미국 애플사 공급사인 폭스콘의 공장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번 봉쇄 조치는 14일간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음성 진단 결과 등 유효한 증명서를 지닌 관계자만 정저우 공항경제지구를 떠날 수 있습니다. 중국 북서부에 위치한 시안 당국도 이달 들어 수십 건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이 보고됨에 따라 이날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여행을 자제하도록 하는 한편 기업체들에게 재택근무를 권고했습니다. 상하이와 인접한 수저우시의 경우 최근 500건 이상의 확진이 보고된 가운데 이날 재택근무가 가능한 근로자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며 주거지와 회사에서 사람과 차량의 불필요한 출입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상하이는 지난 16일 3,590건의 기록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 사례가 신고된 가운데 무증상자도 19,923건을 기록했습니다. 터키군이 오늘 이라크 북부 지역의 쿠르드 반군을 겨냥해 지상과 공중작전을 펼쳤습니다. 훌루시 아카르 터키 국방장관은 이날 군이 전투기와 야포를 동원해 쿠르디스탄 노동당 PKK의 목표물을 타격한 데 이어 헬리콥터와 무인기의 지원 아래 특수부대가 국경을 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카르 장관은 전투기들이 PKK의 은신처와 벙커, 동굴, 터널, 무기고 타격에 성공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병의 특수부대가 지상과 공중을 통해 현장에 도착해 목표물을 잡아냈고 많은 테러 조직원들을 무력화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카르 장관은 이날 작전에 투입된 병력이나 전투규모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4월 18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 대외 관영 통신과 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 아래 실시된 신형 전술 유도 무기 시험 발사가 성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북핵 수석 대표가 서울에서 만나 북한의 잇단 긴장 고조 행위를 규탄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한 광범위한 협력을 하고 있으며 특히 대량 살상 무기 관련 불법 밀수 단속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고 최저 기온은 영하 3도에서 8도, 최고는 11도에서 23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1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 아래 행한 신형 전술 유도 무기 시험 발사로 올 들어 13번째 미사일 도발에 나서면서 한국을 겨냥한 전술 핵무기 위협을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하면서 유화정책만으로는 북한의 도발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 아래 신형 전술 유도무기를 시험 발사했고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17일 보도했습니다. 발사 날짜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16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이 16일 오후 6시께 함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발사체 두 발을 포착했다고 17일 밝힌 때문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신형 전술유도 무기체계는 전선 장거리 포병 부대들의 화력 타격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고 북한의 전술핵 운영의 효과성과 화력 임무 다각화를 강화하는 데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신형 전술 유도 무기가 소형 전술 핵탄두의 투발 수단임을 시사한 대목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또 김 위원장이 국방력 강화에 관한 당 중앙의 구상을 밝히면서 국가 방위력과 핵 전투 무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강령적인 가르침을 주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합참에 따르면 북한 발사체의 고도는 약 25km, 비행거리는 약 110km였으며 최고속도는 마하 4.0 이하로 포착됐습니다. 또 이동식 발사 차량에 탑재된 발사관에서 발사됐고 발사관에서 발사된 유도무기 외형은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과 유사해 4개의 발사관을 갖춘 이동식 발사 차량에서 발사할 수 있도록 KN-23을 축소 개량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입니다.
미사일의 형태를 봤을 때는 북한판 이스칸다르 KN-23과 상당히 유사하고요. 북한이 KN-23을 가지고 SLBM으로 개량을 한 것처럼 KN-23을 사이즈를 3분의 2 이하 수준으로 줄여서 북한의 야전군 포병인 전술 제대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로 개발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거리 400km에서 600km 안팎인 KN-23은 비행 종말 단계에서 요격을 회피하기 위해 활강 또는 상승하는 풀업 기동을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장영근 항공대 교수는 북한의 이번 무기체계가 한국의 수도권 공격을 목표로 한 소형화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보인다며 핵탄두가 소형 경량화되면 이들 단거리 탄도미사일에도 장착이 가능해 한국으로선 직접적인 핵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도 전술핵은 한국과 일본 등의 직접적인 위협이라며 최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대남 담화에 이어 한국을 겨냥한 전술핵 개발 위협을 노골화한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지난 5일 서욱 한국 국방부 장관을 비난하는 담화를 내면서 한국이 군사적 대결을 선택하는 상황이 온다면 부득이 북한의 핵 전투 무력은 자기의 임무를 수행해야 하게 될 것이라고 대남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박원곤 교수입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전술 핵무기, 그 대상은 한국, 일본, 괌이죠. 전술 핵무기를 이미 개발을 했고 그걸 좀 더 고도화하고 대량화하겠다라는 명백한 의지를 밝혔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다면은 전술 핵이라는 거에 사용되는 미사일의 특징을 볼 때 아주 쉽게 재래식 전쟁이 핵전쟁으로 확장될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행위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신종우 사무국장은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와 경량화 관련 현재의 기술 수준을 감안할 때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의 크기와 사거리 등 재원으로 미루어 전술핵 탑재에 적합하지 않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신 사무국장은 또 이번 무기체계가 기존의 독사라고 불리는 북한의 KN-02, 고체 연료형 이동식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을 대체하는 미사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신 사무국장은 야전군 포병부대에서 군단급 지휘소나 야전군 핵심 시설 등 전술적 표적을 상대로 하는 무기체계에 핵을 탑재하는 것은 군 전술상 비상식적이라며 북한 측의 전술핵 관련 언급은 수사적 위협일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개인 오토 같은 경우는 탄두 중량이 400kg 정도 되는 미사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보면 봤을 때는 미사일이 상당히 작기 때문에 탄두 중량 그 절반 이하로 떨어질 겁니다. 그럼 200kg 정도의 탄두에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준이라고는 현재 보기는 어렵고요.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선 탄두부를 키우고 사거리를 줄이는 탑재 방식을 배제할 수 없다며 북한의 위협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북한의 이번 도발 행위를 비판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 주장에 따르면 신형 전술핵 무기를 발사했다고 한다며 북한이 이렇게 한반도 안보 상황을 고조시키는 것은 한반도 안보와 평화와 안정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후보자는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북한에 대해 상식이 통하는 균형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북한에 대해 압박과 설득으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한계를 드러냈고 지금은 유화 정책만으론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을 막을 수 없다며 지금은 북한에 대해 실질적인 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24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올 들어 13번째 무력시위입니다. 특히 이번 도발은 미한연합훈련 본훈련에 해당하는 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을 이틀 앞두고 감행돼 연합훈련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반발 차원에서 무력시위를 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미한 두 나라 군이 18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하는 연합지휘소 훈련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한반도 전쟁 발발 상황을 가정한 방어와 반격 등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실제 장비와 병력은 동원되지 않습니다. 군 당국과 전문가들은 북한이 전술핵 미사일의 잇단 시험 발사에 이은 핵탄두 소형화, 경량화를 위한 전술핵 시험에 나설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옥 부연구위원입니다.
북한은 그 2021년 8차 당대를 통해서 전술의 개발 및 배치를 공언을 했고 특히나 1월 이후에 계속된 미사일 발사에서 완성이라고 주장하는 미사일들이 전술핵을 탑재한다는 점, 그다음에 김여정의 최근 발언들을 종합할 때 7차 핵실험 같은 경우는 전술핵 실험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구공사가 진행되는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는 속으로 뻗어있는 가지 갱도의 깊이가 깊지 않아 소형 전술 핵무기 개발을 위한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북한의 신형 전술 유도무기 시험 발사 발표를 장사정포 시험에 대한 성명으로 표현하며 동맹에 대한 방어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은 16일 북한의 신형 전술 유도무기 시험 발표에 대한 VOA의 질의에 우리는 북한의 장사정포 시스템 시험 발표에 대해 알고 있다며 동맹 파트너와 긴밀한 공조 속에 모든 활동을 분석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한국과 일본, 미국 본토의 방어에 대한 약속과 영내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한 헌신을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은 이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관 아래 신형 전술 유도무기 시험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북핵 수석 대표가 오늘 서울에서 만나 북한의 잇단 긴장 고조 행위를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이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하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등에서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8일 한국을 방문한 성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한국 측 북핵수석대표인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외교부 청사에서 회동을 가졌습니다. 두 사람의 회동은 지난 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만난 지 2주 만입니다. 두 수석 대표는 북한이 향후 핵실험을 하는 등 추가 도발을 할 경우 양국이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성김 대표는 협의를 마친 뒤 북한의 최근 긴장 고조 행위에 대한 양국의 규탄 입장을 재강조했다면서 우리는 북한의 불안정 조장 행위에 대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성김 대표는 우리는 최근 세 차례 ICBM을 포함해 북한의 올해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논의했다며 핵실험 가능성을 포함해 북한의 미래 행동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고 설명했습니다. 성김 대표는 우리는 한반도에 가능한 한 가장 강력한 연합 억지력을 유지할 필요에 동의했다며 이는 미군과 한국군이 18일 시작한 연합훈련을 하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또 동시에 우리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어디서든 아무 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노 본부장은 성김 대표와 2주 만에 다시 머리를 맞댄 것은 그만큼 정세가 대단히 민감한 시점에 접어들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 증강을 공언하는 만큼 우리는 북한의 긴장 고조 행위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등 고강도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를 강행할 경우 미한은 물샐 틈 없는 공조를 바탕으로 유엔 안보리 등에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 간 굳건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해 나가는 게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고 성김 대표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모두 발언에서 성김 대표는 이번 방안은 미국 그리고 당연히 한국을 포함한 동맹의 안보를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징후라며 이 중요한 정권 교체기에 노 본부장과 그의 팀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성김 대표는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후 새로운 팀과 긴밀히 협력하는 것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노 본부장은 우리는 아직 대화의 문을 열어둬야 하지만 모든 가능성에 대해 경계하고 대비해야 한다며 평양이 미한 동맹의 굳건함을 오판할 여지를 남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양측은 북한의 17일 신형 전술 유도무기 시험발사 사실 공개와 전술 핵 운용성 강화 언급 등으로 긴장이 고조되는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북한이 18일 시작된 미한 연합훈련 등을 빌미로 추가 도발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미국이 추진하는 새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등 대응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김 대표는 19일에는 통일부 이인영 장관과 최영준 차관을 예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한 기간 김성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외교 안보 간사 등 차기 정부 인사들도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정책협의 대표단 단장으로 미국을 방문했을 때 성김 대표를 만난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도 18일 기자들에게 이번 주에 서울을 방문한다고 연락을 받아서 아마 성김 대표를 만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령 괌 당국이 북한의 미상 발사체 발사에 따라 영내 상황을 주시 중이라고 발표했다가 5시간 만에 이를 공식 철회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괌 안보당국이 북한의 발사체와 관련한 성명을 냈다가 이를 취소했습니다. 괌 국토안보 민방위 사무국은 현지 시각 17일 오전 1시 30분에 발표한 성명에서 국토안보 민방위 사무국은 마리아나 지역 융합센터와 미 연방, 군사 파트너들과 함께 오늘 북한에서 발사된 미상 발사체 관련 보도를 포함해 영내 주변 사건들을 계속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만다 브레넌 국토안보 고문을 인용해 보도된 발사가 괌이나 북마리아나 제도에 즉각적인 위협을 제기한다는 징후는 없었다면서 국토안보 민방위 사무국은 연방과 군 파트너와 함께 우리 지역의 모든 활동들을 계속해서 감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BOE는 이 성명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괌 국토안보 민방위 사무국 관계자와 전화통화를 했으며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맞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괌 국토안보 민방위 사무국은 약 5시간 뒤 발표한 또 다른 성명을 통해 추가 확인이 있을 때까지 발사체 발사 관련 성명을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브레넌 고문은 성명에서 괌 국토안보 민방위 사무국은 이 같은 규모의 어떤 통지를 하기 전에 모든 정보가 제대로 수신됐는지 확실히 하는 작업을 하고 있지만 마리아나 제도에 대한 즉각적인 위협이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고 관련자들에게도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추가 정보가 들어올 때까진 이것이 유일한 성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내용을 종합하면 괌 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성명을 냈다가 약 5시간 만에 이를 철회한 겁니다. 최초 성명이 북한의 신형 전술 유도무기 시험 발사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북한 관영 매체는 이날 김정은 위원장이 신형 전술 유도무기 시험 발사를 참관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유엔 제재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광범위한 협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 주도의 태평양 안보, 해양 교류가 불법 대량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북한의 밀수를 막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국이 15일 설명자료를 통해 북한의 유엔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대응 노력을 소개했습니다. 국제안보 비확산국은 유엔 안보리가 2017년 처음으로 북한의 정제유 수입 연간 한도를 정한 이후 북한은 불법 해상 선박 간 환적을 통한 석유 밀수 등으로 대북 제재를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회피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4년간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맹국들이 북한 정권의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밀수 작전을 저지하기 위해 협력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안보 비확산국은 지난 2017년 12월에 채택된 유엔 안보리의 가장 최근 대북 결의가 북한의 모든 석탄 수출을 금지하고 북한이 수입할 수 있는 정제유 제품의 총량을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영내 전체에 걸친 정교한 밀수 네트워크와 은밀한 선박 간 환적을 통해 매년 정제유 수입 상한선을 초과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의 노골적인 위반에 맞서기 위해 태평양 안보 해양 교류 PSMX가 설립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2018년 이후 호주와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뉴질랜드, 한국, 영국 등 8개 파트너 국가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이 기구를 지원해왔다며 참여국 모두는 북한의 대북 제재 회피 행위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공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4년 동안 PSMX 파트너 국가들은 북한의 대북 제재 회피 활동을 감시해왔다며 PSMX의 핵심 구성 요소는 협력을 촉진하고 강화하기 위해 PSMX 파트너 국가의 인력을 파견하는 집행조정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파트너 국가들은 집행조정실을 활용해 해상과 공중에서 북한의 불법 활동을 감시하고 추적 방해하기 위한 활동을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안보 비확산국은 PSMX가 북한의 제재 회피 방지를 위해 석유의 불법 밀수에 연루된 수십 척의 선박을 식별하고 추적 보고를 통해 상당수의 선박이 폐기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밀수 선박 식별을 통해 북한이 유엔 대북 제재를 회피하는 데 드는 비용을 증가시켰다는 사실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불법 해상 환적 활동 식별을 위해 북한이 유엔 제재를 위반하도록 돕는 개인과 단체 등 전체 밀수 시장의 네트워크를 해체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안보 비확산국은 PSMX는 공해상에서 제재를 회피하고 불법적으로 석유를 운송하려는 북한의 시도를 저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세계 핵 안보를 개선하고 국제 평화를 강화하기 위해 파트너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하며 모두 함께 노력할 때 더 안전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응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무부가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제보에 최대 500만 달러를 포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을 창출하는 정보 기술 요원들의 사이버 활동에 관한 제보가 대상입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운영하는 테러 정보 신고 포상 프로그램인 정의에 대한 보상이 15일 사회연결망 서비스인 트위터를 통해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제보에 대한 포상 계획을 소개했습니다.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기여하는 자금을 창출하는 정보기술 요원들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과 금융활동에 관한 정보에 최대 500만 달러를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어 미국 국무부는 연방수사국과 다른 기관들과 함께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 맞서고 있다면서 라자루스 등 북한 악성 사이버 행위자나 다른 북한 해킹 그룹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다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악의적 사이버 활동에 관한 성명을 담은 전날 FBI의 트윗을 함께 올렸습니다. 앞서 FBI는 14일 성명을 통해 북한 정부와 관련 있는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지난달 말 6억 달러가 넘는 암호화폐를 훔쳤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미국 재무부는 이와 관련해 라자루스와 연결된 암호화폐 이더리움의 지갑 주소를 제재 목록에 추가하면서 라자루스와 거래하는 개인, 기관들은 미국의 2차 제재를 받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정의에 대한 보상은 또한 이날 사회연결망 서비스 페이스북에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행동 제보자에게 500만 달러의 보상금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포스터를 한글과 중국어, 스페인어, 아랍어 등 9개국 언어로 번역해 올리기도 했습니다. 포스터는 북한이 통제하거나 지시하는 IT 작업, 사이버 침입, 서비스 거부 공격, 디지털 통화 및 데이터 절도는 미국 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이 같은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으면 제보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1984년부터 미국을 위협하는 테러 집단의 움직임이나 북한 등 특정 국가의 제재 위반 행위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제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정의에 대한 보상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북한과 관련한 보상 제도는 지난 2019년 북한의 제재 회피 정황에 대한 정보 수집을 내용으로 하는 웹사이트를 개설하면서 시작했습니다. 당시 미국 국무부는 웹사이트를 통해 북한의 자금 세탁과 사치품 대북 수출, 사이버 행위 등에 최대 500만 달러를 제공한다고 안내한 바 있습니다. 2020년에는 관련 내용을 담은 새 웹사이트를 개설해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 개발과 운반 행위, 무기 판매와 운송, 돈 세탁, 선박 간 불법 환적 행위, 사이버 활동, 노동자 해외 파견, 인권 유린 등의 제보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사이버 위협 역량이 최근 몇 년간 크게 증가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폴 라카손의 미 사이버 사령관은 5일 상원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북한의 사이버 위협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고 행동 의지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라카손의 사령관은 북한이 해킹, 암호화폐 절도 등 범죄 조직을 통한 수입 창출을 위해 돈을 주고 사이버 행위자를 고용해 이용하고 있다며 사이버 사령부는 평양의 활동을 막기 위해 국무부, 재무부와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가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미국인 암호화폐 전문가에게 실형이 선고된 데 대해 좋은 첫걸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자금 전용 문제를 거론하며 암호화폐 범죄를 근절할 강력한 전략 수립을 바이든 행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클 맥하울 미 하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는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미국의 암호화폐 전문가 버질 그리피스에게 최근 실형이 선고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바이든 행정부가 첨단 제재 회피 수법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맥하울 간사는 14일 성명을 통해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은 좋은 첫걸음이지만 나쁜 행위자들이 미국의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강력한 전략을 개발하는 것을 바이든 행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암호화폐와 같은 새로운 기술은 인도주의적 구호활동 등 많은 부분에 긍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이 새로운 형태의 화폐가 미 국가안보 훼손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데 보조를 맞추지 못했다는 비판입니다. 맥하울 의원은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암호화폐를 통한 러시아의 제재 회피 문제에 우려를 제기했다며 북한이 도난당한 암호화폐를 핵 프로그램 자금을 충당하는 데 이용한다는 유엔 보고서 내용을 해당 서한에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해 비슷한 서한을 에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장에게도 보내 암호화폐 관련 제재 회피에 대한 행정부의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뉴욕 남부 연방법원은 지난 10일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혐의를 받아온 그리피스에게 63개월의 실형과 이후 3년의 보호관찰 선고를 내리고 1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암호화폐인 이더리움 개발자인 그리피스는 지난 2019년 4월 북한 평양에서 열린 가상화폐 회의에 참석한 혐의로 체포됐고 미 검찰은 그리피스가 평양에서 열린 가상화폐 회의에서 강연한 내용이 북한의 제재 회피 등에 사용됐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미 의회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강력한 제재에 직면한 러시아가 북한처럼 암호화폐를 이용해 제재를 회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신기술을 통한 제재 회피를 막을 강력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초당적 목소리가 서한과 법안을 통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 중진상원 의원들은 지난달 초 북한 등 불량 국가들이 암호화폐를 제재 회피에 이용하고 있다며 효과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서한을 제닌 옐런 재무장관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상원과 하원에는 암호화폐와 같은 신기술을 이용한 제재 회피 전략을 담은 법안들도 계류 중입니다. 이 중 맥하울 관사와 민주당의 그리고리 믹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러시아 암호화폐 투명성 법안은 이달 초 외교위를 초당적으로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국무부가 암호화폐를 이용한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담당할 디지털 화폐 안보 담당 국장을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이 밖에 상하원 소관위에 계류 중인 디지털 자산 제재 준수 강화 법안은 제재 대상에 오른 러시아의 국적자의 암호화폐를 통한 거래를 돕는 개인이나 단체에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는 조치가 포함됐습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미국 연방수사국이 지난달 발생한 6억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 해킹의 배후로 북한 정찰총국과 연계된 것으로 알려진 라자루스를 지목했습니다. 2014년 미국 소니 픽처스를 해킹한 것으로 지목된 이 단체는 미국의 제재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정부와 관련 있는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지난달 말 6억 달러가 넘는 암호화폐를 훔쳤다고 미국 연방수사국이 발표했습니다. FBI는 14일 성명에서 FBI는 미국과 우리의 민간 파트너들에게 북한이 가한 위협을 포함한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과 계속 싸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수사를 통해 북한과 연관 있는 라자루스 그룹과 APT38이 지난 3월 29일 보고된 6억 2천만 달러 상당의 이더리움 도난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FBI는 재무부와 다른 미국 정부 파트너들과 협력해 북한이 정권의 수익 창출을 위해 사이버 범죄와 암호화폐 절도를 포함한 불법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지속해서 폭로하고 이를 근절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재무부는 14일 라자루스와 연결된 암호화폐 이더리움의 지갑 주소를 제재 목록에 추가하면서 라자루스와 거래하는 개인, 기관들의 미국의 2차 제재를 받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돈 버는 게임으로 알려진 블록체인 게임인 X인피니티의 운영사 스카이 메이비스는 지난달 말 게임을 하면서 암호화폐를 주고받는 네트워크인 론인의 해커가 침입해 6억 달러가 넘는 이더리움을 도난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해킹 사건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은 지난 23일 발생했지만 엿새 후인 29일부터 사용자들이 이더리움을 인출할 수 없다고 신고하면서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론인 네트워크 측은 조사 결과 해커들이 거래 인증에 사용되는 프라이빗 키를 해킹해 두 차례 암호화폐를 인출했다고 밝혔습니다. FBI가 이번 사건의 배후로 지목한 라자루스는 북한군 정찰총국과 연계된 조직입니다. 라자루스는 2014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암살을 소재로 한 코미디 영화 인터뷰를 제작한 소니 픽처스를 해킹한 조직으로 지목됐고 지난 2017년 미국과 호주, 영국 등 150개 나라에 피해를 입혔던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의 주범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라자루스는 현재 미국의 제재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이 참여했던 반관 반민 회의를 개최해온 스위스 민간단체가 최근 중국의 류 샤오밍 북핵 대표와 면담했습니다. 이 단체는 류 대표와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역내 긴장이 고조되고 있지만 이를 해소할 방안이 없는 데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위스의 제네바 안보정책센터 GCSP의 토마스 그레밍거 소장이 최근 중국의 류샤오밍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와 만나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다고 이 단체가 15일 VOA에 밝혔습니다. 류 대표도 13일 트위터에 제네바 안보정책센터를 방문해 한반도 상황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중국의 평가를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제네바 안보정책센터는 VOA에 양측이 한반도 상황을 논의하면서 영내 긴장 고조와 이를 해소할 기재가 없다는 데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고 말했습니다. 제네바 안보정책센터는 양측은 안정을 되찾고 한반도 평화 절차를 되살리는 진지한 협상에 당사국들을 참여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대화 재개라는 점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화 내용은 비공개이지만 제네바 안보정책센터는 한반도 갈등에 모든 당사국들과 대화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9년 중단된 평화 절차의 재개를 진심으로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제네바 안보정책센터는 또한 모든 당사국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들을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며 안보리 결의들은 핵과 탄도미사일 실험을 비롯한 여러 불안정을 초래하는 활동을 금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더해 안보리 결의안은 당사국들이 상호 신뢰 구축 조치들을 통해 현재의 긴장의 소용돌이를 되돌릴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스위스 제네바 안보정책센터는 2011년부터 스위스 정부와 공동으로 체르마트 안보회의라는 이름으로 미국과 남북한, 한반도 주변국의 정부 관료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동북아 안보 반관 반민회의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2018년까지 이 회의에 참석했으며 코로나 사태로 인해 2년 만에 온라인으로 재개된 2021년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또 스위스 국방부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북한군 장교들이 스위스 제네바 안보정책센터의 연수 프로그램에 참석할 수 있도록 비용을 제공하는 등 북한과의 연관이 깊은 단체입니다. 한편 앞서 스위스 제네바 안보정책센터를 방문한 류샤오밍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는 스위스의 리비아 레우 외무담당 국무장관을 만났다고 15일 트위터에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한반도 긴장 고조를 원치 않으며 관련 각 측이 냉정과 자제를 유지하며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행동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하순부터 러시아와 미국을 잇따라 방문해 고위 당국자들을 만난 류 특별대표는 12일 파리에서 필립 에레라 프랑스 외교부 정무총국장과 만나 같은 입장을 전했습니다. 미국이 추진하는 유엔 안보리의 추가 대북 제재에 중국이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류 대표가 분주하게 중국의 입장을 주요국들에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미국 측은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한 북한에 책임을 추궁할 것을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14일 워싱턴 소재 브루킹스 연구소가 주최한 화상 대담에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매일 접촉한다며 러시아를 비롯해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은 유엔 헌장의 기본 원칙을 지키고 다른 국가들에도 이를 독려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put pressure on China to joining us in holding the DPRK accountable for the recent.
이어 따라서 우리는 러시아를 규탄하는데 중국이 동참할 것과 지난 몇 달 사이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에 책임을 물리는 행동에 중국이 동참할 것을 압박했다고 말했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지난 3월 30일 뉴욕에서 중국의 류샤오밍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를 만난 자리에서도 북한의 도발적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일치된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데 따른 대가를 북한에 전달할 필요성을 표명했다고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가 당시 밝혔습니다. 현재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는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을 안보리 이사국들에 배포했으며 조만간 관련 협의를 시작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VOA가 입수한 새 제재 결의안은 대북 원유와 정제유 공급 상한선을 절반으로 줄이고 담배와 손목시계, 아스팔트 등 북한의 주요 수출입품을 규제하는 강도 높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면서도 대화 채널을 열어놓는 투트랙 접근을 밝힌 데 대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만 북한의 태도로 이런 접근이 실효성이 있을지 회의적인 전망도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미한 동맹이 더욱 강화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내비쳤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15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 당선인이 최근 미국 워싱턴포스트 신문과 인터뷰에서 밝힌 대북 접근법에 대해 이전의 중도적 접근으로 돌아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The Yoon administration seems to be moving back to a more traditional sort of centrist approach in dealing with North Korea.
윤 당선인이 어떤 도발과 위협 행위도 용납할 수 없다고 북한에 명확히 하면서 강력한 억지를 확인하는 한편 미국과 대북 접근에서 매우 강력하고 협력적인 동맹을 계속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는 설명입니다. 동시에 북한이 한국과 대화에 관심이 있다면 한국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도 밝혀 균형 잡힌 대북 메시지를 발신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적인 언사에는 덜 관심을 기울이고 대화와 양보에 치중한 다소 불균형적 접근을 보여줬다고 지적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윤 당선인이 북한에 대해 같은 민족이라고 표현하면서도 북한의 핵 위협을 거론하며 주적으로 규정한 것은 복잡한 한반도 정세와 현실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은 14일 보도된 워싱턴포스트 신문과 인터뷰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 유예 파기와 핵 위협 등을 거론하며 북한을 한국의 주적으로 규정했습니다. 또 북한에 대해 투트랙 접근을 할 것이라며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심각한 문제지만 이런 문제를 다루기 위한 대화 채널은 언제나 열어둘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앤드류 이어 한국 석좌는 윤 당선인이 이번 인터뷰에서 북한 위협에 과도하며 지나치게 민감한 대응을 할 의도가 없다고 밝힌 점에 주목했습니다.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북한에 대해 선제 타격 옵션을 언급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취했지만 북한 위협에 과도하거나 지나치게 민감한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부분은 안심된다는 것입니다. 앤드류어 석좌는 또 윤석열 정부는 대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인권 문제를 피하거나 북한을 주적이라고 부르는 것을 자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최근 새로운 민간 연구소인 불량국가 그룹의 대표를 맡은 해리 카지아니스 전 국가이익센터 한국 담당 국장은 윤 당선인이 이번 인터뷰에서 대북 강경론자가 아닌 실용주의자라는 인식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He is definitely not a hardliner on North Korea.
문재인 현 정부보다는 강경한 측면이 있지만 윤 당선인의 대북 정책 구상에 현 정세에 부합하고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윤 당선인이 보수 정치인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서 취할 수 있는 최상의 부분만 가져간 것 같다면서 윤 당선인이 언급한 비핵화 조치와 핵사찰 이후 경제개발 지원 프로그램, 인도주의 지원 등은 문 대통령이 원했으나 이루지 못했던 것들이라고 카지아니스 대표는 말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윤석열 당선인이 북한 김씨 정권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The key point that President-elect Yoon made in his interview, one of the many
미국과 차기 한국 정부가 북한 정권의 본질, 목표, 전략에 대해 공동의 이해를 공유할 것으로 기대하며 이는 적절한 대북 정책과 전략을 구사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북한 정권이 주한미군 주둔 등을 자신들에 대한 적대 정책으로 규정하고 미한 동맹을 공격하고 있지만 한국에 대해 적대 정책을 유지하는 쪽이 북한이라는 점을 윤 당선인이 인식하고 있다고 맥스웰 연구원은 평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 등에는 강경하게 대응하면서 대화 채널은 열어두는 이런 투트랙 접근을 평가하면서도 실효성 문제와 한계도 지적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미국과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도 투트랙 접근을 시도했다며 이런 접근이 효과가 있을지는 상당 부분 북한에 달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지난 5년간 한국 정부는 북한을 수용하기 위해 많은 시도를 했지만 북한은 적대적인 언사와 한국에 대한 잠재적인 군사행동을 위한 준비를 계속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투트랙 접근이 효과가 있을지는 북한에 달렸다며 북한은 상호적인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지만 지난 수년간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앤드류어 한국 석좌는 전술적 차원에서 제재에 어떤 장점이 있더라도 압박과 제재만으로는 비핵화에 더 가까이 가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방향을 바꾸기로 결정할 경우 대화와 관여의 문은 항상 열려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임스 주말트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는 미국은 북한 문제와 관련한 한국의 투트랙 접근을 환영할 것이라면서도 이 전략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보다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낙관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어떤 성공적인 전략도 찾기 어렵다는 한계를 들었습니다. 주말트 전 부차관보는 북한의 생각이 바뀔 경우를 대비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는 이런 접근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다며 다만 강력한 억지력을 유지하기 위해 동맹 그리고 우방들과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미국과의 관계를 토대로 국제 외교를 확대할 것이라는 윤 당선인의 동맹 인식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주말트 전 부차관보는 한국이 영내와 국내 문제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바란다는 윤 당선인의 열망은 미국 그리고 영내 다른 파트너들이 환영할 가치 있는 목표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연결된 동맹이라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 한국과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할 진정한 기회가 있다며 이는 미국의 동맹국들이 공동 이익과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 함께 협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도 윤석열 당선인이 미국과 함께 영내와 국제 현안에서 한국의 목소리와 역할을 확대할 의지를 밝힌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I certainly welcome what the president-elect has said.
한국은 세계적인 경제 강국이자 선도적인 민주주의 국가로서 기후 변화, 민주주의, 자유무역, 인권 등 광범위한 국제 현안에서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후 바이든 대통령과의 조기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주목하며 북한 등 안보 문제와 영내 현안 등 폭넓은 영역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양측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부 구체적인 현안이 미한 관계에서 잠재적 도전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미한일 3국 협력을 강조하는 가운데 윤석열 당선인이 한일 관계 개선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진전이 이루어질지 불투명하다고 앤드류어 한국 석좌는 지적했습니다.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윤 당선인의 낙관론에 호응할지 불확실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의 과거사 문제를 너무 쉽게 다루는 것처럼 보일 경우 국내 정치 쟁점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앤드류어 한국 석좌는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윤석열 당선인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제공에 제약이 있을 것이라고 밝힌 것은 맞는 이야기지만 미국은 한국이 이 문제와 관련해 유럽 동맹국이나 자신들과 같은 생각이 아니라는 사실에 민감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수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 남북입니다. 북한이 4월 15일 태양절을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뿐 아니라 열병식도 없었습니다. 북한이 조용해진 배경과 미북 관계 전망을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4월 15일 태양절을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당초 미국 광고에서는 북한이 김일성 주석의 110회 생일을 맞는 올해 태양절을 전후로 7차 핵실험 또는 정찰위성을 명분으로 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열병식도 없었고 핵실험과 ICBM 발사도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조용했던 태양절의 배경에 중국과 미국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 베이징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근무했던 윌리엄 브라운 메릴랜드 대 교수는 중국이 북한에게 핵실험을 할 경우 석유 공급을 차단하겠다고 경고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China has drawn a red line. If you do a nuclear test, we're going to have to cut your petroleum supply.
현재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연간 400만 배럴가량의 석유를 합법 불법 방식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미 해군 분석센터의 켄 고스 국장은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에이브럼 링컨함이 동해에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이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발은 상대방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해야 효과가 있는데 항공모함 외에 미국의 각종 정찰 자산이 집중된 상황에서 도발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The Abraham Lincoln sitting out there, the North Koreans are going to say, yeah, probably not the best time to do a test.
그러나 캥거스 국장은 태양절을 조용히 넘겼다고 해서 북한이 도발을 중단했다고 봐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8년 4월부터 유지해온 핵실험과 ICBM 발사 이후에 즉 모라토리엄을 파기하고 1월부터 ICBM을 포함해 탄도미사일을 12발이나 발사했습니다. 북한은 또 7차 핵실험을 위해 한경북도 길쭉은 풍계리에 있는 핵실험장 갱도를 복구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월 10일에는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있는 서해위성 발사장을 방문해 정찰위성 발사를 위해 시설을 확충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런 점을 볼 때 북한은 외부에서 예상 못한 시기에 단거리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발사할 것이라고 켄고스 국장은 말했습니다.
Short range and medium range test, SLBM test. Will we see an ICBM test? Probably.
관심을 모으는 건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를 완전 포기하고 도발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아직도 대화 의지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엇갈린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북한이 원하는 대화는 핵 보유국을 인정받는 것과 제재 해제뿐이라며 미국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The only conversation that North Korea is interested in having, to be very frank, is a conversation that leads to ultimately the acceptance of the DPRK as a de facto nuclear weapon state.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도 무한정 긴장을 고조시킬 수는 없다며 언젠가는 미국과의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도 무한정 도발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강대강 국면 이후에 상호 대화를 모색하는 국면이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북한을 오래 관찰해온 켄고스 국장은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벼랑 끝 전술을 펼쳐 양보를 받아내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유엔 안보리가 마비된 상황을 이용해 ICBM과 SLBM을 발사하고 핵실험까지 감행해 미국을 궁지에 몰아넣고 제재 해제 등 양보를 받아내려 한다는 겁니다.
North Koreans are hoping is that they can push the US into a corner where the US has no other option.
실제로 북한은 과거 벼랑 끝 전술로 미국과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은 적이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7년 7월 북한은 미국 독립기념일에 맞춰 ICBM 화성 14형을 발사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8월 8일 북한에 대해 화형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9월 3일 6차 핵실험을 실시한 데 이어 11월 29일 또다시 ICBM 화성 15형을 발사했습니다. 그러자 미국은 로널드 레이건함을 비롯해 핵추진 항공모함 3척을 한반도 인근에 보냈습니다. 핵과 미사일을 둘러싸고 미북 간 긴장이 고조되자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나섰습니다. 결국 문 대통령의 중재로 이듬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 첫 미북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문제는 지금이 2017년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를 최우선 외교 과제로 설정하고 문제 해결에 진력했습니다. 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 우선순위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중국, 동맹 강화, 코로나 사태, 기후변화 순서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추가로 ICBM을 발사하고 7차 핵실험을 하더라도 미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 추진, 독자적 대북 제재, 군사적 대비 강화 같은 통상적 대응에 그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북 중재에 적극적이었던 문재인 대통령도 다음 달 9일 임기가 끝납니다. 한 가지 변수는 중국입니다. 한반도 상황을 이대로 방치할 경우 북한이 명실상부한 핵 보유국이 되는 것은 물론 미국은 한국의 사드, 즉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추가 배치와 미사일 방어망, 미한일 남방 삼각관계 강화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안보 이익에 부정적인 요인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막고 이를 바탕으로 미북 대화를 재개하려 할 공산이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정부에서 북한 문제를 담당하는 류 샤오밍 한반도 사무특별대표는 지난 4일 워싱턴에서 국무부의 웬디 셔먼 부장관, 대니얼 크리튼 브링크 동아태 차관보, 성김 대북특별대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커트 캠벨 인도태평양 조정관 눈을 잇따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류 샤오밍 대표는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하면서 타이완 문제를 꺼냈습니다. 류 대표는 타이완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이라며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엄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류 샤오밍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이 북한 핵 문제에 협조를 원하면 미국도 타이완 문제에 중국의 요구를 수용하라는 메시지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안정책국장은 미국과 중국의 북핵 수석 대표가 만난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지만 본격적인 미중 협력이 이루어지려면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수준의 개입과 언급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ut to be honest, I think there's going to have to be a lot more and higher level, including President Biden and Xi Jinping. But this
태양절은 조용히 넘겼지만 한반도의 강대강 구도는 여전합니다. 전문가들은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언제 어떻게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잡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다양한 한국의 모습을 전해드리는 헬로 서울로 꾸며집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55년 4월 18일 20세기가 낳은 천재 물리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향년 76세로 생을 마감합니다.
A scientific giant, Dr. Einstein died at the age of 76.
아인슈타인은 1879년 독일의 유대인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이후 26살 때 아인슈타인은 특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해 과학계를 깜짝 놀라게 합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은 시간과 공간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어 1916년 빛이 중력에 의해 휘어진다는 내용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합니다. 이 연구로 아인슈타인은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합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1933년 독일 나치의 유대인 박해를 피해 미국으로 건너오게 됩니다. 아인슈타인은 이후 독일 나치 정권의 핵폭탄 개발을 우려해서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원자폭탄을 제조할 것을 권유하는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해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자 아인슈타인은 숨을 거둘 때까지 자신이 핵폭탄 제조를 주장한 것에 대해 후회하게 됩니다. 1946년 4월 18일 세계 평화를 위해 설립된 국제연맹이 26년 만에 공식 해체됩니다. 국제연맹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2년 뒤인 1920년 미국의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주도 아래 설립됐습니다. 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었던 영국과 프랑스, 미국연합국은 더 이상의 전쟁을 막기 위해 국제연맹을 설립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국제연맹은 설립 초기부터 크고 작은 문제를 겪게 됩니다. 우선 국제연맹의 설립을 주도했던 미국이 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해 가입하지 못한 것입니다. 미국뿐 아니라 세계 주요 국가들도 불참해 국제연맹은 제9시를 다하지 못하게 됩니다. 게다가 국제연맹 가입국이었던 독일, 일본, 러시아도 잇따라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이후 국제연맹에서 탈퇴한 독일과 이탈리아, 일본이 전쟁을 일으켰지만 국제연맹은 이를 막지 못했습니다. 결국 국제연맹은 1946년 4월 18일 해체되고 맙니다.